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시편 18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일찍 찾으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저희 그 암송 구절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같이 앉으신 채로 그냥 시편 18편 29절과 3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뛰어넘은 담들,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이 이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다윗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사무엘기 하 23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 23장의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직전에, 나이 많아 죽기 직전에 이제 한 말인데, 여기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높이 일으켜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물론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왕으로서 기름 부으신 그분은 실제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지금 보려고 했던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전사였어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전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참 멋진 정의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참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달콤한 노래를 짓는 시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기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시인이기도 했는데, 이 다윗이 생각하는 이 세상, 그것을 이제 시편 18편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보게 되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세상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그러한 다윗의 찬송과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고백과 찬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 이런 것들을 노래하죠. 그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그것에 대한 극복과 또 그로 인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 시편 18편을 기록한 시점은 특별히 여기 이제 시편 18편의 그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시편 18편 1절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기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번역된 어투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내용 자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무엘기하 22장이. 그런데 거기 사무엘기하에 가서 보면은 요 시편 18편에서 그 1절 이전에 이렇게 설명 부분으로 나오는 요 부분이 아예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예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들어가요. 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영감받은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건 조금 이제 주제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요 앞에 있는 부분, 요런 것들은 영감받지 않은 말씀인데, 뭘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 시편 18편 같은 부분을 볼때 이것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예 그냥 본문에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우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마서 앞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로마서 끝에 맨 마지막에 그 성경 본문이 끝나고 나서 그 뒷부분에 부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사람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 종 베베편에 보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신뢰성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과연 이거 정말 이걸 사실로 믿을 수 있냐 할때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성경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말씀들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시편 18편의 기록을 보니까 그 앞부분에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 이날에 기록했다 이런 것을 이제 볼때 다시 말해서 시편 18편은 다윗의 일종의 회고라는 거죠. 그렇죠. 인생에 대한 회고인 것이고, 뭔가가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 18편 혹은 사무엘기하 22장이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렇죠. 뭔가를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영적 싸움을 조금 되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아, 다윗은 군대 사이를 달려갔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쟁이 치열했던 그 치열한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그 기억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6년 한 해를 영적 전쟁 중에 보냈습니까? 치열한 전쟁 중에 한 해를 달려왔습니까?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게 없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있었어야만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헤치며 달려온 그 경험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1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다윗은 또한 담을 뛰어넘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쟁의 상황 또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올한해 20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담을 뛰어넘었습니까? 마치 허들 경주를 하듯이, 장애물 경주를 하듯이, 하나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뛰어넘으면 또 있고, 그 담들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왔다면 그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뛰어넘은 담들이 하나도 없다? 평온한 삶, 밋밋한 삶을 살았다? 그게 과연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윗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그것은 여기 지금 다시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 여기에 보니까 주를 힘입었다. 나의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이 시편 18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치열한 전투들에서 대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높은 인생의 벽을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일들을 내 능력으로 내 잘난 맛에 했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체력의 낭비이고 인생의 허비이고 썩어질 영광의 축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와 대단해 대단해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힘입어서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지 않았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곧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2016년 한 해는 주님 곧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낸 한 해입니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더 우리가 참 탄성을 이렇게 내뱉게 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환경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통과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것이 생겼는데, 그렇죠?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보이시나요? 거기 30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자기가 주님을 힘입어서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자신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을 뛰어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말할 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과해온 1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나는 정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생겼냐는 것입니다. 이게 안 생겼다? 그럼 우리가 좀 너무 밋밋하게 산 것입니다. 한 해를 너무 재미없게 산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 다윗이 고요하고 평탄하고 무사 안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아주 완전한 어떤 안식, 완전한 휴식 가운데 그냥 쉬운 길로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제가 지금 잠잠하게 잔잔히 이 구절을 읽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 이때를 회고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떨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닌 것이죠. 죽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그렇죠? 사는 게 지옥이었던 때도 있었던 거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나의 목줄을 이렇게 계속 점점 죄어오는, 이 사망의 목줄이 나를 이렇게 계속 죄어오는 것처럼, 그러한 때들을 지냈다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코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평탄한 길로만 자신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17절에도 보니까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완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길을 주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 뭔가 실수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완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끄심, 이것이 완전했다는 이 고백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날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했습니다. 2016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길은 참으로 완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오늘 본문에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저와 여러분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한 한 해였습니까? 혹시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또 되돌이켜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시는 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하기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해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시는 이런 체험,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 발이 너무, 한발 뛰기도 너무 무겁고 내 인생이 정말 낙담되고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면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하신 그 체험이 있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2016년 동안에 했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닥쳤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은 화가 아니라 그것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버팀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테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지주,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기둥, 버팀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버팀 기둥이 되어주신 이러한 고백,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고백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39절에 전쟁을 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에 전쟁의 이러한 이 기술들, 전쟁하는 법들을 얼마나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기 또 다윗의 고백 중에 48절에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 위로 나를 드시고 난폭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난폭한 자들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난폭하다 할때 이게 폭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한 해였습니까? 여기 또 하나를 보면 43절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47절에 요 말이 조금 더 보충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곧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리더로서의 이 다윗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그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윗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백성 중에 분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다툼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밑에 다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충돌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과 충돌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충돌하지요. 부모와 자식이 충돌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충돌하고, 여러 직장에서 우리가 상사와 충돌하고, 직원들과 충돌하고, 교회에서도 충돌합니다. 그렇죠? 우린 늘 충돌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좀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누르면 되겠지 되던가요?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제가 불편합니다. 저 사람과 불편합니다. 주님, 제 아내와 불편합니다. 제 남편과 불편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불편합니다. 제 직장 상사와 불편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럴 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신뢰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정해 주신 것을 내가 체험하는 삶. 이게 믿음 생활의 이게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묘미인 거예요. 예.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아, 저 사람 왜 저렇지? 내가 저걸 꼭 내가 그냥 꼭 고쳐놓고야 말 거야. 되던가요?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수십 년간 해보셨는데 안 되는데도 계속 하려고 하시죠? 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 이게 기도의 묘미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인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나와 화목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 원수들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제압하거나 그들 내 발밑에 두게 하거나 그 다툼에서 나를 내 스스로 건지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걸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편 18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제 은혜가 되지만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이제 은혜가 되는 부분이 다르실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35절 말씀, 35절과 36절 말씀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주님이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는 부분일까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는 부분일까요?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는 부분일까요?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게 하셨다는 부분일까요?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는 부분일까요? 어디 같으십니까? 네?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예. 예, 아멘. 예. 예, 넓히고, 예, 이렇게. 예,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다 은혜가 되는 말씀 맞는데, 예. 제게 방패를 주신 것도 좋고, 나를 크게 만드시는 것도 좋고, 내 밑에 발 디딜 곳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발 디딜 곳을 넓혀주셨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다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맞는데 우리 김수경 자매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는 주의 부드러움이라는 이 부분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드러움이 gentleness로 되어 있습니다. gentle. 우리 젠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부드러움.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의 33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결국은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가지고 이제 자기 두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해서 자기 식구들 여종들 그러니까 여종들로서 아내가 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명의 아내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라반 자기 외삼촌의 집을 떠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형과 대면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형과 대면했을 때 자기는 그 형을 만나면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가 너무 불안했어요. 예, 그래서 온갖 꾀를 내가지고 뭐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앞쪽이 공격을 당하면 뒤쪽은 도망가려고 뭐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막상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어땠습니까? 아, 형은 부드러웠어요. 형은 이 동생을 정말 너무나 반갑게 그렇게 이제 맞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형이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가자. 예,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너내뒤뒤 따라와. 이렇게 이제 할때 야곱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거기 33장, 창세기 3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냐. 이거 이제 주라는 것은 이제, 예, 자기 형에 대한, 형을 주님이라고 지금 이제 호칭하는 거예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뵌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자식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야곱의 심정은 이때에도 이제 꾀를 써서 혹시 형이 마음이 변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일단 형과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선일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런 어떤 다윗이래죠. 야곱의 어떤 이 본심과는 관계없이 저는 그요 표현이 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겁니다. 아,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양자는 이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 예수님의 그 양무리를 이제 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 목양자예요. 그런데 이 목양자 저는 목양자의 그 어떤 심정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심정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지금 소떼와 양떼예요. 새끼 뵌 양떼와 소떼가 자기에게 있다 그러는데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축들과 이 자식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내가 부드럽게 그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그 모든 분야의 그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빠는 또는 남편은 이 가정에서 그렇죠? 엄마도 또 자녀들을 돌보는 한 리더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아무리 작은 그룹이라도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다 리더가 될수 있어요. 이런 모든 리더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점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마구 몰아서 내 어떤 내 업적을 쌓는 어떤 이 도구로 사람을 전락시키기 시작하면 그럼 참으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모는 심정, 이게 목양자의 심정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부드러움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되돌이켜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왕이 되고, 참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드러움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럼 자기는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다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딥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 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위대한 엘리야조차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인들 어떻겠습니까? 다윗이나 저희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뭐 특별히 초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와 같이 죄에 취약하고, 다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다윗이 이렇게 참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드러움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16년을 되돌이켜 볼 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너무 불경건한 말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 자신을 그대로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지 못했을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죠? 정결한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저의 삶을 보시면서 당장이라도 번개를 내려서 까맣게 수덩이가 되도록 태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한두 번이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그분의 부드러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리더 된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아내로서 또는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맡은 리더로서 어떻게 지체들을 대해야 할지, 내가 직장에서 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나보다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내가 어떤 심정으로 대해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풍성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다 이렇게 통과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모든 시련을 잘 통과하는 이 욥의 복은 자식을 두 배로 받았다든가 재물을 두 배로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거 맞지만 그러나 카더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피부로 알게 된 것,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무개의 하나님, 성경의 다윗의 하나님,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그 체험, 이게 가장 귀한 고백인 것이죠. 다윗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시편 18편에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교리적인 것도 있고 실행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대단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대단히 좀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그러한 어떤 것으로는 알수 없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활처럼 휘시고 내려오신다. 그분의 발밑에 어둠이 있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을 활처럼 휜다.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현대 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좀 흥미로운 얘기들을 해요. 시공간이 휜다고 얘기하거든요. 시공간이. 우리는 직관에 의하면 그런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공간이 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구절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활처럼 휘셨다. 휘고 내려오신다. 그분의 발밑에 어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일반 사람들이 알수 없는 이런 고백들,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 25절부터 27절까지도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에 관해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평생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날에 한 해를 잠잠히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참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누린 전쟁터에 이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뛰어넘은 담들에 대한, 높은 담들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한 승리의 고백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18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평탄하지 않은 삶, 참으로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를 수도 없이 누빈 그 경험을 통해서 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한 해의 마무리 또는 인생의 모든 마무리의 순간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었고 사랑하고 또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저희 각각의 지체들에게 참으로 올한해 동안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충격적인 일들도 있고, 참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한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은혜의 고백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하나님 과장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것이 진실한 그러한 고백, 참된 고백들이 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고백들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